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어제 통과된 철수 계획 실행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샤론 전 총리와 현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 약속했던 대로 법안 적용 지역으로의 유대인 정착민 귀환 허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지난 19일 이집트에서 폭력 충돌 완화 방안을 논의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법 개정은 라마단, 유월절 등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 평화 회복 노력에 특히 도발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착촌 건설 진행이 평화와 두 국가 해법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어제 지난 2005년 제정됐던 철수계획 실행법 중 호메시와 가님, 카딤, 사누르 등 4개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에 대한 유대인 출입 금지 조항을 18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이날 이스라엘 의회의 결정은 영내 긴장 완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분쟁 해결에서 명백한 후퇴라면서 이스라엘이 해당 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미 매우 긴장된 상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자국의 평화 방안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평화 방안을 이행하는 파트너가 될 것을 제안했다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어제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질문에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잠재적 후원자로 보고 있다며 두 정상은 미국과 유럽에 도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협력해 M1A1 SA, 에이브럼스 탱크 개량형 모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량형 모델 제공으로 일정을 크게 단축해 올 가을까지 탱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M1A2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최초로 영구주둔기지를 설립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 내 미군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휘통제 능력을 개선하며 폴란드 내 전방작전지역 관리를 위해 3월 21일 기념식을 통해 폴란드 주둔 미군기지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는 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날 영구 주둔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들 병력은 폴란드 지역지원단 소속이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오늘 밤 사이 러시아군이 21대의 샤이드 136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앞으로 4년간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실무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그레이 IMF 우크라이나 담당 총괄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불확실성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채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원안은 전후 유럽연합 가입으로 가는 길에 있을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 총괄은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역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요 기관 시설이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향후 분기에 걸쳐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국제 기부자들과 파트너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원안이 최종 승인되면 IMF가 분쟁에 연루된 국가에 승인한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 하지만 그 대가는 그것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한 경제학자의 의견을 실은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보도가 시선을 끕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육 정책을 펴고 있지만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세계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겁니다. 자, 기사에는 비싼 주거비와 치열한 고용시장, 경쟁적인 노동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서울시민의 사연을 실었고요. 한국의 여성들은 그래서 아이를 덜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PL은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지 못한 한국의 관련 정책은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비싼 주택 문제, 일과 성과를 우선시하는 분위기, 여성에게 치우친 집안일과 육아 부담, 결혼으로만 이루어진 가정만 인정하는 사회 등 이 핵심적인 문제를 반창고로만 가리고 달래놓은 미봉책이라고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프랑스와 덴마크의 경우를 비교했는데요.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삶의 태도가 세계적 추세의 출산율 하락 상황에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있었던 다른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쟁입니다.
Music streaming is a way of playing music directly online in real time without having to.
자,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음악 산업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22일 수요일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9도고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북한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황해도는 새벽까지 한때 약간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먼지 농도가 매우 짙습니다. 베이징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의 영향이고요. 북서풍을 타고 남동 지난 황사가 23일 서해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보입니다. 23일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영상 6도에서 21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먼바다 쪽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후에 2.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입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요. 먼바다는 오전에 3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 18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3도에서 14도 사이, 개성은 10도에서 21도입니다. 함흥 7도에서 16도, 원산 9도에서 14도, 청진은 3도에서 11도입니다. 끝으로 예산은 아침 0도에서 시작해서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로 시작합니다.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Yo!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gotta get with my friends. Make it last forever. Friendship never ends.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have got to give. Thinking it's too easy, but that's the way it is.
So here's a story from A to Z. You wanna get with me, you gotta listen carefully. We got M in the place, who likes it in your face. You got G like MC, who likes it on a easy V. Doesn't come for free, she's a real lady. And as for me,
be my lov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문을 끝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이달 말에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 며칠 동북아시아의 두 주요국 중국과 일본의 정상이 각각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두 주요국들인 중국과 일본 정상이 지금 한창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각각 방문한 건 이들 나라에 대한 자국의 입장과 지지를 보여주는 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기시다 일본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에 예고가 없었던 정말 뭐 깜짝 방문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바로 폴란드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기시다 총리는 정부의 전용기가 아니라 전세기를 이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로 간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폴란드 남부 도시인 제슈프에서 열차를 타고 그 이후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을 때 바로 이 제슈프역에서 열차로 이동했었습니다.
네, 자, 주요 7개국 G7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제일 늦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G7 정상들 가운데서 쿠유를 방문하지 않은 지도자는 기시다 일본 총리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는 조만간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정상이 전쟁 지역을 방문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네. 자,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먼저 이 수도 크이우 외곽에 있는 부차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차는 지난해 4월에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이 드러났던 곳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이곳 교회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서 헌화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부차 방문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잔인함과 만행에 큰 분노를 느꼈다면서 일본 국민을 대신해서 모든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두 사람은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3천만 달러 상당의 비살상 장비를 제공하고 또 에너지 분야 등에 4억 7천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더불어서 일본은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걸어갈 거라고 강조했고요. 또 오는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도 전해주시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국제 질서의 강력한 수호자라고 부르면서 이 크유 방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G7 정상회의 초청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에 우크라이나를 떠났고요. 23일에 일본에 도착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라우카츠 관방장관은 기시다 총리 이번 방문은 G7 의장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향후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쳤네요.
네, 시 주석도 22일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시 주석은 도착 첫날인 20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 4시간 반에 걸쳐서 통역관만 대동한 1대1 비공식 회담을 했고요. 21일에는 양측 관리들이 배석한 가운데 소인수 또 확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자,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 있었습니까?
네, 두 정상은 회담 후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성명, 또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국빈 만찬에 앞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구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좋은 이웃이자 상호 원조, 지원에 강한 유대관계에 묶여있고 협력의 좋은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은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솔직하고 우호적이면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관계와 공동의 관심사인 국제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가 우크라이나 위기 해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시 주석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국제법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어떠한 나라나 국가 집단이 군사, 정치적 또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합리적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담았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을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두 나라는 또 유엔 안보리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떤 일방적인 제재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반응 보겠습니다.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조정소통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전쟁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이른바 정략 결혼이라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적대 행위에 기여하는 모든 조처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자,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또 경제 협력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에너지와 경제 전반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자력 기업들 간의 장기 협력 프로젝트 추진, 또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한 공동의 연구와 탐사 등이 향후 검토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빌려주기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IMF가 21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재정 상태가 심각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156억 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F가 전쟁 중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건전한 경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예비 협의에서 합의된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IMF에 따르면 이 대출 프로그램은 4년 동안 운영됩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지금 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법안이 지난 20일에 사실상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에 반대하는 산발적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상 통과됐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앞서 연금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야권이 지난주에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은 총사퇴하고 이 연금개혁법안도 공중에 뜨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20일 프랑스 하원에서 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법안이 성립 직전까지 왔습니다.
네. 자, 연금개혁법안은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이 하원의 표결을 건너뛰는 헌법특별조항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다만 헌법위원회 검토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헌법위원회는 법안의 문구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면 이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승인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연금개혁법안이 하원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프랑스 의회는 여소 야대 구도입니다.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연합 앙상블이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반면에 좌파 연합 세력과 극우 정당이 의석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이 연금개혁법안입니다.
네, 자, 프랑스의 연금개혁법안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핵심은 정년 연장입니다. 현행 62세인 정년을 점차 늘려서 2027년에는 63세 3개월, 그리고 2030년에는 64세로 올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이 연금을 100% 다 수령하려면 43년 일해야 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시행 시점은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예. 자, 이 연금 개혁이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프랑스 역사상 20여 년 만에 처음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일기 때 이루지 못한 국정과제 하나인 이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노동조합,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왜 연금개혁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죠?
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고 머지않아서 적자 상태가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금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여야 하는데 그보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나은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의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이 정년 연장 대신에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부유층의 연금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심각한 위기도 맞지 않았는데 정부가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 방문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네요.
네, 차이완 총통부가 차이 총통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중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면서 그 중간에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들르겠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네, 자, 중미 두 국가가 목적지고 가면서 미국을 경유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차이 총통은 먼저 과테말라와 벨리즈로 가기 전에 뉴욕에 그리고 귀국길에는 로스앤젤레스에 들립니다. 차이 총통이 방문하는 벨리즈와 과테말라는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4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타이완을 인정하는 나라가 곧 13개로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미 온두라스가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두라스는 타이완과 단교합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이 미국에 이렇게 경유하는 것, 들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집권한 후에 이번이 7번째입니다. 타이완 총통들은 중남미나 카리브해 태평양 수교국들을 방문할 때 보통 미국을 경유하곤 하는데요. 정유지에서 자주 미국 정치권 인사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 총통도 이번에 순방길에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하지만 타이완 외교부는 이 일정이 있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위다레이 타이완 외교부 상무차관 차장은 일정이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자세한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차이 총통이 4월 5일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있는 레이건 도서관에서 메카시 의장을 만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메카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거라는 말도 나왔었고요.
네, 메카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차이 총통 미국 방문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에 대대적으로 무력 시위를 했었습니다.
네, 자, 중국 쪽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미국과 타이완 사이에 어떤 접촉도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에 대해서 엄중하게 미국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이완이 독립할 방법은 없고 독립과 도발을 추구하려고 외부 세력과 결탁을 시도하는 환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22일 기자들에게 우리 관점으로는 새로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경유했었고 차이 총통의 경우도 가장 최근 2019년을 포함해서 6번이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차이 총통 미국 방문을 그대로가 아닌 뭔가 특별한 걸로 변질시킬 이유가 없고 이것을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공세적 활동을 강화할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새삼스럽게 문제 삼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관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빨리 대화하기를 바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연기했던 중국 방문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이런 소통 경로를 계속 열어두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교육구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42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경찰을 공격한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밀을 최대한 공개할 것을 지시하는 법안에 서명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캘리포니아부터 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구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규모가 아주 큰 그런 교육구인데 이곳에 교직원 노조가 파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통합학군의 교직원 노조가 21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예.
LA 학군은 뉴욕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학군인데요. 교직원 파업으로 학교 천여 곳이 문을 닫으면서 42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네. 학군이 큰 만큼 노조 가입된 교직원도 많다고요.
예, 이번에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SEIU 로컬 99인데요. 이 노조에는 스쿨버스 운전사와 학교 관리 직원, 학교 식당 직원 등 약 3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노조와 별개로 교사 3만 5천 명이 가입한 교사 노조 유나이티드 티처스 로스앤젤레스 역시 연대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 대규모 휴교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예, 휴교 사태. 교직원 노조가 이렇게 파업에 들어간 이유 뭡니까?
네, 노조는 2만 5천 달러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평균 연봉을 빈곤급여라고 부르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생활비도 충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연봉 30% 인상과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2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자, 교직원들이 이런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다고요?
예,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21일 LA 통합교육구 건물 밖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LA를 학교를 위한 연합이라는 기치 아래 이틀 더 피켓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존중해달라라는 편말을 들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시위에 참여한 한 교사는 로이터통신에 교사로서 우리는 이들 직원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며 지난 몇 년간 이 그들의 급여가 너무 적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LA 교육당국은 이번 파업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알베르토 카르발리오 교육감은 학교 직원들이 수년 동안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임금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카르발류 교육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협상 끝에 최근 정기급 23% 인상과 3% 보너스를 타협안으로 내놨지만 협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협상을 위해 아직 추가적인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교직원 파업 때문에 이렇게 사흘간 학교가 문을 닫으면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업 차질은 당연하겠고요.
맞습니다. 교육부에 속한 42만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자, 이들 중 다수는 학교 급식과 상담, 그 외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LA 교육부는 21일 도시 전역에 수십 개의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교육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12만 4천여 명분의 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교직원 파업이 잦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019년 LA 통합학군의 교사 노조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벌이는 등 최근 6년간 교사나 교직원들의 파업이 많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파업 당시엔 교사 3만여 명이 엿새간 파업을 벌인 바 있는데요. 자, 이 신문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이 교직원 파업이 잦아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직원들이 파업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 이 교육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지난 수년 동안 이 교사들이 번아웃, 즉 직장에서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탈진 또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교단을 떠난 교사들도 많은데요.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교육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55%가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고 86%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더 많은 동료가 직장을 떠나는 걸 보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의 1월 6일입니다. 이날에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서 법적 처벌받는 사람이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훔친 경찰봉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번쩍이는 섬광등을 사용해 의사당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방해한 남성이 21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누구고 또 어떤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겁니까?
네, 미 동부 버지니아 주민인 31세 남성 제프리 실스라는 남성입니다. 이 실스 씨는 의사당 내에서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폭행, 의회 방해, 그리고 강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자, 검찰은 실스 씨가 고글을 착용하고 의사당에 도착해 경찰을 향해 이 막대 모양의 물건들을 던지고 경찰관에 의해서 경찰봉을 훔쳐 최소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행동 등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네요?
맞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튼 판사는 지난 8월 실스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자, 실스 씨에 대한 재판은 배심원 없이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검찰은 실스 씨가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9년형을 구형했는데요.
네.
맥패든 판사는 21일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낮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실스 씨는 지난 2021년 6월에 체포된 이후 이미 1년 반을 복역했습니다.
자, 실스 씨 측이 재판 과정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실스 씨 변호인은 의뢰인이 1월 6일에 폭력을 행사할 의도로 워싱턴 DC에 간 것이 아니며
네.
테러 공격이 두려워 방독면과 전술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폭력을 행사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누군가를 다치겠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그는 대통령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위해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며 의사당으로 행진하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합동회의가 중단되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 본부는 최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만간 기소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이 네. 때문에 또 의사당 난입 사건 같은 그런 폭력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21일 뉴욕 맨해튼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뉴욕과 워싱턴 DC 그리고 일부 대도시는 공공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긴장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일부 지지자는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등에 몰려가 깃발을 흔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다른 지지자들은 집에 머무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은 의사당 난입 사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 등 지지자들과 구구단체가 아닌 연방 요원이나 좌파 안티파에 의해 선동됐다고 믿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소문과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을 막고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법안을 서명했다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이른바 코로나19 기원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미 상원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네, 중국의 우한연구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 연결성과 관련한 기밀을 공개하라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에 지시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다만 민감한 정보와 조사 방법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은 가릴 수 있도록 했고요.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기밀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한 뒤에 성명을 발표했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한연구소와의 잠재적 연결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해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앞서 한 정부기관의 보고서 발표 후에 힘이 실린 거죠?
예, 바로 에너지부의 보고서가 지난달 발표됐는데요. 에너지부는 이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기관별로 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부를 비롯해서 연방수사국 FBI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와 연관돼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정보위원회와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 자연 발생설에 물개를 두고 중앙정보국, CIA 등 2개 기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네. 상황입니다.
자, 중국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중국은 연구소 유출 관련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극도로 낮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그 초기 때의 자료를 분석한 최신 보고서가 또 공개됐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초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린 초기 상황 자료가 잠시 공개됐는데요. 이 해당 자료는 현재 비공개인데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원 등 국제연구학자들이 공개된 시점에 자료를 보고 분석한 초기 보고서가 20일 공개됐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는 우한 수산물 시장에 너구리 등 바이러스에 취약한 동물이 있었고 이들이 감염 후 결국 사람에 전염됐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그 내용에 따라서 몇 개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 주정부 권한 제한, 그리고 선거권자 권한 변경,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네 번째 순서입니다. 선거권과 권한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조항 중에는 선거권자 권한 변경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 중에는 먼저 수정헌법 제17조를 들 수 있습니다.
합중국 상원은 각 주에 두 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수를 가진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1913년 수정헌법 제17조가 비준되기 전까지 연방상원의원은 주의회가 선출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의 설계자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은 그의 연방주의자 논고 62호에서 이 방식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의회 연방상원의원 선출권을 주는 것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원을 잘 선택된 자격 있는 사람들로 꾸릴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효과적인 연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으로 상원의원직을 매수하려는 금권 정치와 잦은 당파적 경쟁으로 주의회가 정상적으로 상원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연방 상원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수정헌법 17조로 연방 상원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1951년에 인준된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자 이것이 약 150년 동안 관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위기가 이런 관례를 깼습니다.
The blunt truth of this seems to be this, and I reveal this with the full knowledge of the British government. The present rate of Nazi sinkings of merchant ships.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0년 3선에 성공했고 1944년에는 4선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대통령 독재를 우려했던 공화당과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수정헌법 23조도 선거권자 권한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1961년에 비준된 이 조항은 수도 워싱턴 DC 주민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처음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 DC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면 다른 주에서 유효하게 투표자 등록을 해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네 번째 시간으로 선거권자의 권한 변경에 관한 조항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아주 큰 음악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인데요. 이 시상식에서 유명 여자 가수 비욘세가 4관왕에 오르면서 역대 최다 그래미 수상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음악은 단지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선도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생활 속 경제,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음악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최고의 가수에만 허용되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 지난 2월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 중 하나가 열렸습니다. 미식 축구, 이 풋볼의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린 겁니다. 슈퍼볼을 시청한 사람은 1억 1,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200만 명 정도니까요. 3명 중 1명은 이 경기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기 외에 또 큰 관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경기 중반 휴식 시간에 열리는 유명 가수의 공연인 하프타임 쇼입니다. 경기 중간 쉬는 시간에 통상 13분가량 이어지는 이 공연은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팝의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프린스, 비욘세, 레이디 가가 등 유명 가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말로 이 당대 최고 슈퍼스타들만 이 꿈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2월에 있던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는
바베이도스 출신 유명 여가수 리한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총 12곡을 불렀는데요. 리한나가 부른 노래 Only Girl 잠시 들어볼까요? 리안나는 이 공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이후 구글에서 이 제품 검색량은 즉각 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공연 이후 12시간 동안 리안나가 창출한 미디어 영향 가치가 8,83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프트파워의 주요 축, 음악산업.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잡히셨죠? 바로 미국의 음악산업입니다. 미국의 음악산업은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미디어를 비롯해서요. 패션 그리고 스포츠와 함께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이끄는 주요 산업입니다. 미국의 음악이 전 세계에 퍼지고 많은 사람이 이를 듣고 즐기면서 미국의 문화에 더 친숙해지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죠. 노래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뭐가 떠오르는지 볼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겨울만 되면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고 울려 퍼지는 게 바로 지금 들으신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란 노래입니다. 곳곳에서 가족 모임과 같은 파티가 열리고 이 흥겨운 분위기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연말을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요. 이 음악을 통해서 미국의 풍요로움, 즐거움 등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음악시장이 전 세계의 핵심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빌보드 차트입니다. 음악 잡지인 빌보드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음악 순위인데요. 이 음악 순위 관련 차트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있고 또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빌보드 핫100 차트 중 몇 위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인들은 이 빌보드 차트에 친숙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BTS가 자주 1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룹 BTS를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려준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란 곡인데요. 이 노래가 지난 2020년 빌보드 차트 핫100에 3회에 걸쳐 1위에 올랐고요. 이어서 버터 등 여러 후속곡도 1위에 올랐습니다. BTS의 기획사는 지난해 발표에서 BTS가 지난 10년 동안 빌보드 핫100 1위에 가장 많이 오른 아티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의 규모 얼마나 클까요? 미국 음반산업협회 발표에 따르면 업계의 지난 2021년 매출은 150억 달러입니다. 지난 2019년에 110억 달러, 그리고 2020년에 120억 달러에 이어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간 겁니다.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음악산업이 매년 미국 GDP 가운데 1,7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악산업에 연관된 직업은 약 250만 개, 그리고 음악 관련 사업체는 24만 개에 달하고요. 음악 산업에서의 수출은 9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수익을 낸 음반은 어떤 가수의 음반일까요? 바로 마이클 잭슨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이클 잭슨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추는 춤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빌리진이란 곡으로 지난 1982년에 발매된 앨범 스릴러에 수록됐습니다. 이 앨범의 전세계 판매량은 무려 7천만 장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음악산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산업 간의 협업 효과인데요. 음악 산업에서는 특히 패션 산업과의 협업이 두드러집니다. 인기 가수와 패션 산업의 콜라보, 즉 협력 사업이 활발한 건데요. 이 앞서 언급한 가수 리안나의 경우에 이 스포츠 패션 브랜드 푸마와 협업했고요.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은 스포츠 패션 브랜드 나이키와, 또 지금은 결별했지만 이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는 아디다스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의 핵심, 스트리밍. 미국 사람들은 음악을 뭐로 들을까요?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고요. 이후 1990년대까지는 CD 플레이어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음원이 디지털화되어서 MP3 파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카세트나 CD와 같은 그 물리적 음원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이 등장하면서 음악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대에 들어서 또다시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카세트나 CD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이든 혹은 MP3와 같은 디지털 방식이든 어쨌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미리 저장된 음원이 있어야 가능했는데요. 2010년 이후 별도로 저장된 음원 파일 없이 실시간으로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출시된 겁니다. 음원 배포와 인쇄 그리고 음원 마스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원 플랫폼 업체 뮤직 게이트웨이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설명 들어볼까요?
Music streaming is a way of playing music directly online, in real time, without having to download it first.
온라인으로 별도로 음원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8,200만 명 이상인데요. 미국 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음반산업의 수익 가운데 바로 이 스트리밍을 통한 수익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어딜까요? 스포티파이가 점유율 30%를 조금 넘기면서 1위에 올라 있고요. 애플 뮤직이 점유율 15%, 그리고 아마존 뮤직이 13%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한번 이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가입하고 들어와서 보니까요. 미국의 인기곡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기곡 등 항목별로 상위 순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검색창에 BTS를 쳐볼게요. 자, BTS의 모든 앨범뿐만 아니라 이 관련한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는 가수들을 좀 써볼게요. 그 가수들의 노래와 비슷한 이 나만의 맞춤형 재생 목록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다만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아티스트 간의 적절한 보상 체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해 적정 인세 지급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음악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The die is cast. There's no going back now.
I know. I'm both excited and scared at the same time.
Well, that's natural. But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and made our decision.
Absolutely. We crossed the Rubicon.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두 가지 표현 나왔습니다.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I crossed the Rubicon.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되돌아갈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런 표현인데요.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ie is cast. There's no going back now.
I know. I'm both excited and scared at the same time.
That's natural. But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and made our decision.
Absolutely. We crossed the Rubicon.
대화 해석해보죠.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 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에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서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알려진 명언입니다.
There's no going back now.
돌아갈 곳이 없다. 돌이킬 수 없다.
I'm both excited and scared at the same time.
나는 신이 나면서 동시에 무서워요.
That's natural.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and made our decision.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Think through.
충분히 생각하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우리는 충분히 생각했어요.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and made our decision.
우리는 모든 결과를 고려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We crossed the Rubicon.
우리는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줬다는 말과 함께 나온 말이죠.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오는 길에 루비콘강을 건널 경우 로마에 충성한다는 서약의 뜻으로 무장을 해제해야 하는 전통이 있는데 만약 무장을 하고 루비콘강을 건너면 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콘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화투 칠 때 낙장불입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죠. 한번 바닥에 놓아버린 패는 다시는 물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We crossed the Rubicon.
우리는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No turning back. There is no turning back.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die is cast. There's no going back now.
I know. I'm both excited and scared at the same time.
Well, that's natural. But we have thought this through and made our decision.
Absolutely. We crossed the Rubicon.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We crossed the Rubicon.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No turning back.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BTS의 Fire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 wake up in my room, now I'm with the water, with the water. 해가 지고 난 room, 빛을 내면 거제. 괜찮아. All right, say that.